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위하여서 놀라운 구속의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시는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2권 제8장 6항부터 제8장 12항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권 그리스도 안에 계신 구속자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 처음에는 율법으로 조상들에게, 그리고 다음에는 복음으로 우리에게 계시되었다. 제8장 도덕적 율법, 십계명의 설명. 6항부터 10항까지는 도덕적 율법은 입법자이신 하나님의 목적에 비추어 영적으로 이해하며 해석해야 한다. 6항은 율법은 하나님의 율법이므로 우리에게 전적인 요구를 한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주의 율법을 더 충분히 설명하려면, 이 부분은 영어 원문에는 주의 율법을 설명하고 난 후에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율법을 더 충분히 설명하고 난 후에 율법의 기능과 효염에 대해서 내가 이미 설명한 것이 더 적절하고 유익하게 확인될 것입니다. 다만 개개의 조항을 설명하기 전에 율법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십계명을 제1계명부터 차례차례 자세하게 설명을 해나가기 전에 십계명의 전체적인 개요를 먼저 설명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선 율법에 의해서 사람의 생활이 외면적으로 정직하게 될 뿐 아니라 내면적 정신적으로 바르게 된다는 의견에서 우리는 모두 일치해야 합니다. 이 점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으나 충분히 유의하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이것은 입법자이신 하나님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성격을 평가하려면 그 입법자의 성격에 비춰 보아야 합니다. 만일 어떤 왕이 음행이나 살인이나 도둑질에 대한 금지령을 내린다면, 세상법을 말하는 것이죠. 마음으로 음행이나 살인이나 도둑질을 원하더라도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벌을 받지 않으리라는 것을 나는 인정합니다. 당연하죠. 바꿔 말하면 죽을 인간이 제정하는 법의 권한은, 세상법의 권한은 외면적인 사회 질서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며 그의 법규는 실제로 범행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외적인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마음으로 품는 것은 제재를 가하지 못하는 것이죠. 외적인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위반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사를 역력히 보시며 외관보다 내심의 순결에 더욱 유의하심으로 음행이나 살인이나 도둑질을 금하실 때에 정욕, 분노, 마음에 있는 것까지 함께 금하신다는 것입니다. 정욕, 분노, 미움, 남의 재산에 대한 탐심, 사기 등등을 금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적 입법자이시므로 신체뿐 아니라 영혼도 상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영혼이 하는 살인은 분노와 미움이며 도적질은 악한 탐욕이며 음행은 정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인간의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관여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법은 오직 인간의 외적인 행동만을 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인간의 마음까지도 다 들여다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짓는 죄도 다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혹자는 인간의 법도 우발 사건을 문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과 의도를 문제시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나도 그 점을 인정하지만 그 목적과 의도는 외면에 나타난 것입니다. 인간의 법은 어떤 의도로 각 범행이 있었는가를 결정하지만 비밀한 생각은 찾아내지 않습니다. 세상법은 사람의 생각까지 터치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므로 사람이 악행에 손을 대지만 않으면 인간의 법은 만족합니다. 그와 반대로 하늘율법은 우리의 영혼을 상대로 내린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바르게 지키려면 우선 영혼을 억제해야 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율법에 대한 멸시감을 굳게 숨기면서 눈과 발과 손과 신체 각 부위는 제법 율법을 지키는 모양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심은 전혀 복종할 생각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을 사람의 눈에서 점잖게 감추기만 하면 원만히 무죄 방면이 된 줄로 생각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는 그들은 살인하려고 칼을 빼거나 창녀에게 가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을 대거나 하지 않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속으로는 살기를 품으며 정욕에 타오르며 시기하는 눈으로 모든 사람의 재물을 보며 그것을 모두 빼앗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율법의 가장 중요한 점이 없습니다. 여기 이 말은 그들에게는 율법이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결핍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나는 묻습니다. 그들이 입법자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비위에 맞도록 의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어디서 이런 유치하고 우둔한 짓이 생겼느냐고 바울은 그들에게 강경히 항의하며 율법은 신령하니라고 역설합니다. 사도의 뜻은 율법은 영혼과 마음과 의지의 복종을 요구할 뿐 아니라 천사 같은 순결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육의 오염을 씻어버리고 오직 영의 향기만을 풍기는 것이 천사 같은 순결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심히 큰 것이지요. 천사의 순결 같은 것을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7항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를 회복하셨다. 이것을 율법의 뜻이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새로운 해석을 재창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가장 훌륭한 해석자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바리새파는 악한 견해를 백성에게 감염시켰습니다. 율법에 위반되는 외면적인 행동을 하지 않은 사람은 율법을 완수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단지 외적인 행동에 국한되는 것으로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행동 차원에서 율법을 거스르지 않았다면 그 사람 율법을 잘 지킨 것, 즉 율법을 성취한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것은 대단히 크게 잘못되었다고 칼빈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위험한 이 오류를 책망하시고 부정한 눈으로 여인을 쳐다보기만 해도 간음이라고 엄명하십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고 단언하시며 마음속으로 노하기만 해도 심판을 받게 되며 중얼거리며 불평함으로써 성난 표시를 하는 사람은 공의에 잡히게 되며 욕설과 저주로 분통을 터뜨리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리라고 하십니다. 이런 교훈들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모세와 같은 입법자라고 공상하며 모세의 율법에 없는 것을 복음의 율법에 보충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 이 부분은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의 기독교 강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을 올바로 깨닫지 못한 자들은 그리스도를 모세와 같은 새로운 율법 제정자로 상상하며 그가 모세의 율법에서 결핍된 부분을 복음의 율법으로 보충하신 것으로 생각하였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율법은 완전하다느니 옛 율법을 훨씬 초월하느니 하는 말이 돌아다니게 되었으나 이것은 여러 가지 점에서 지극히 유해한 생각입니다. 여기 복음의 율법과 모세의 율법이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 복음의 율법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복음의 율법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의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잘못 해석한 것을 정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외적인 행동 차원에서만 해석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내적인 마음의 차원으로 올바로 해석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은 인간의 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내적인 마음으로도 지켜야 하는 법인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율법이라고 하는 이런 말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모세의 율법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잘못 해석해서 백성들이 가르쳐줬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정정해서 올바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앞으로 모세의 교훈 전체를 볼 때에 이런 견해가 하나님의 율법에 얼마나 부당한 악평을 가하는가를 모세의 말로 밝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조상들의 성결은 위생과 별로 다르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며 저 의의 유일하고 영원한 표준을 버리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오류를 반박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성실성을 회복하셨을 뿐인데 그들은 율법의 무엇을 첨가하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파의 거짓말에 덮여 흐려지며 그들의 누룩으로 더럽혀진 율법을 그리스도께서는 구출해서 깨끗하게 씻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잘못 해석해서 가르친 것을 다시 올바로 정정해 주셨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8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른 뜻을 아는 방법.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둘째 소견은 명령과 금지에는 말로 표현된 것 이상의 것이 항상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나오는 그 명령들 있지 않습니까? 그 이상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칼빈이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원칙을 조절해서 레스보스 섬의 잣대가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여기 레스보스 섬의 잣대라는 것은요, 그 섬에서 사용했다는 나부로 된 자를 말합니다. 그 섬의 석공들은 둥근 기둥을 만들거나 또 둥근 기둥의 둘레를 측정하기 위하여서 자유자재로 휘는 납을 사용해가지고 자를 만들었죠. 구부러지지 않는 딱딱한 자를 사용하면은 둥근 기둥 같은 것은 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납을 이용해가지고 자를 만드니까 이렇게 유연해가지고 구부러뜨려서 이렇게 자를 잴 수 있는 것이죠. 자로 그 길이를 잴 수 있는 것이죠.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석공들의 하는 모습을 보고서 크게 감탄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레스보스 섬의 잣대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달라지는 잣대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이 없이 아무렇게나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여기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다이제스트의 기독교 왕요에 보면 이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를 일종의 레스보스의 잣대처럼 사용하여 성경을 우리가 좋아하는 대로 아무렇게나 왜곡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 말씀을 함부로 곡해해서 무슨 해석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함부로 다룸으로써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는 율법의 권위를 떨어뜨리며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이해할 희망을 부수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똑바르고 확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해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해석이 어구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넘어가는 것이 옳은가를 탐구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에 사람이 설명을 덧붙인 해석이 되지 않고 입법자의 순수하고 진정한 뜻을 충실히 나타낸 해석이 되게 해야 합니다. 분명히 계명들은 거의 전부가 명백한 제유법 또는 부분적 표현법이 사용되었으므로 율법 해석을 언어의 좁은 범위 내에 국한하려는 사람은 웃음거리가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기 제유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한 부분으로 그 사물의 전체를 나타내는 수사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빵으로만 살 수 없다고 했을 때에 그 빵은 오직 그 빵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식량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먹는 모든 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제유법입니다. 한 표현을 통해서 모든 전체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제유법이죠. 그래서 율법의 계명들에게는 이런 제유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했을 때는 그 살인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유법이라는 것이죠. 다른 살인과 관련된 다른 모든 것들도 그 계명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지금 여기서 말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따라서 건전한 율법 해석은 언어의 범위를 넘어야 한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로 넘느냐 하는 것은 한도를 정하지 않으면 모호합니다. 그런데 나는 계명의 이유에 주의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각 계명에 대해서 그 계명을 주신 까닭을 심사숙고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교훈은 모두 명령하거나 금지합니다. 그 이유 또는 목적을 생각하면 그 명령이나 금지의 진상이 곧 알려집니다. 다섯째 계명의 목적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다섯째 계명이죠. 존경을 받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을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뿐만 아니라 부모 외에도 하나님께서 존경하도록 정하신 사람들을 다 존경하라는 그런 뜻들이 다 포함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 계명의 요점은 하나님이 어떤 특출한 점을 주신 사람들을 존경하는 것이 옳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들을 멸시하거나 복종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첫째 계명의 의도는 하나님만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훈의 요점은 진정한 경건, 즉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경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불경건을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각 계명이 문제로 삼는 것을 탐구해서 그 목적을 찾아내므로써 마침내 입법자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나 싫어하신다고 증언하시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이 같은 입장에서 반대쪽으로 추론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면 반대되는 것은 싫어하실 것이며 당연한 것이죠. 이것을 싫어하신다면 그 반대를 기뻐하실 것이며 이것을 명령하시니 반대되는 것은 금지하실 것이며 이것을 금지하시니 반대되는 것은 명령하신다는 식으로 추론해야 합니다. 구항으로 가보겠습니다. 명령과 금지. 우리가 지금 희미하게 언급하는 것은 실제로 계명들을 해석할 때에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언급하는 것으로 만족하겠으나 마지막에 말한 점에 대해서 다른 증거로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거나 이해되더라도 처음에는 혹 어리석게 생각될는지 모릅니다. 선한 일을 명령할 때에는 그와 충돌하는 악한 일은 금지한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사실인 것이죠. 착한 일을 행하라고 명령했다면 그것은 곧 악한 일을 행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그런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악한 일을 금지할 때는 그와 반대되는 의무를 명령한다는 것도 상식적 판단으로 기꺼이 인정할 것입니다. 참으로 유덕한 일을 칭찬하면 그 반대인 죄악은 배척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상투어가 의미하는 이상의 것을 요구합니다. 세상에서는 죄악의 반대인 덕행을 죄를 짓지 않는 것이라고 흔히 생각합니다. 소극적인 의미에서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죄만 짓지 않으면 뭐 그것이 덕행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덕은 이 이상의 것, 죄악과 반대되는 의무와 행동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덕행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도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악행과 반대되는 의무와 행실을 그것이 선행이면은 선행에 대한 의무와 행실을 구체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행할 때 그것을 덕행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살인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냥 살인만 안 하면은 이게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남의 생명을 보존해 주는 데까지 보호해 주는 데까지 나아가야지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된다는 그런 의미를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 사람의 상식은 남을 해하지 말라거나 그런 욕망을 품지 말라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이것도 있지만 물론 이것도 이렇게 해야 되죠. 이외에 힘자라는 데까지 이웃의 생명을 도우라는 요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무리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형제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에게 부당한 상해를 입히는 것을 금지하십니다. 그래서 동시에 형제의 생명을 보존하는 데 이바지하는 사람의 의무를 요구하십니다. 이와 같이 계명의 목적을 보면 우리는 계명이 명령하거나 금지하는 일을 언제든지 밝히 알 수 있습니다. 10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강렬한 말을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더욱 미워하도록 한다. 그러나 무슨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이를테면 반쪽 계명을 주시며 원하시는 점을 분명히 표현하시지 않고 제유법으로 암시하실 뿐이었는가요? 흔히 다른 이유들을 말하지만 내가 특히 좋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즉 죄악의 추악상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으면 육은 항상 그것을 씻어버리고 그 위에 그럴듯한 구실을 덮어두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종 죄악에 대한 더욱 강렬한 증오심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위해서 모든 종류의 범행에 대해서 그 가장 무섭고 악한 요소를 본보기로 지켜드시며 우리가 그것을 듣고 떨게 하십니다. 여기 제유법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한 것인데요. 그 이유는 모든 종류의 범행들 중에서 가장 악한 요소를 하나 택해서 그것을 본보기로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지니라라는 명령이 제유법을 사용한 것인데요. 이것은 분노와 미움과 증오 등의 모든 죄악들 가운데 가장 악한 살인의 죄악을 본보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에 속아서 우리의 죄악을 평가할 때에 어느 정도로 숨겨진 것은 경시하게 되는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잃은 기만에서 해방하시려고 우리의 사고방식을 훈련하십니다. 무수한 죄악의 전체를 이 몇 가지로 나누어 각 종류의 추악상을 가장 잘 대표하는 이것들을 연상하게 하십니다. 예컨대 분노와 미움이라는 이름만 들으면 우리는 분노나 미움을 저주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십계명에 분노하지 말라 뭐 이런 계명이 있었다면은 우리들은 그것은 뭐 그렇게 그다지 크게 나쁜 죄악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분노도 살인이고 증오도 살인이죠. 얼마나 끔찍한 그런 죄악입니까? 그러니까 분노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끔찍한 죄악인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살인이라는 이름으로 분노와 증오심이 금지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시기에 그것들이 얼마나 가증한가를 더 잘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들을 무서운 죄악의 수준에 두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에서 감동을 받아 지금까지 경한 듯이 보이던 범행의 중대성을 더 잘 고려하는 습관이 생깁니다. 이제 11.12항 율법의 두 판과 계명들의 바른 배당입니다. 11항 두 판.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이 두 판으로 구분된 의미를 숙고해야 합니다. 이 점에 대한 인상적인 언급이 여러 번 있고 건전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거기 훌륭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모두 인정할 것입니다. 또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도 알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두 부분으로 나누시고 의의 전체를 거기 포함시키시며 처음 부분에는 특히 하나님의 숭엄성에 대한 경배에 관계된 종교적 의무들을 배정하시고 둘째 부분에는 사람을 상대로 한 사랑의 의무들을 배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십계명에서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것이고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계명인데요. 이렇게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확실히 의의 첫째 토대는 하나님께 대한 경배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의의 모든 다른 부분도 넘어진 건물에 깨어진 조각들 같이 산산이 흩어지고 맙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의 숭엄성에서 그 영광을 빼앗는 불경한 모독 행위를 한다면 도둑질이나 노략질로 사람을 괴롭히지 않는 것을 어떤 종류의 의의라고 부르겠습니까? 그건 의의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경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자가 동시에 도둑질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할 때에 과연 그를 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그 사람이 비록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를 결코 의롭다고 말할 수 없다는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이름을 모독적 언사로 더럽힌다면 음행으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 어떤 의의가 되겠습니까? 의의가 될 수 없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말살하려고 애쓴다면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의의라고 하겠습니까? 경건이 없는 의의를 떠드는 것은 헛된 짓입니다. 여기 이 부분은 영어 원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을 떠나서 의의를 논하는 것은 헛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지를 자르고 목을 벤 시체를 아름다운 것으로 전시하는 것이나 다름없이 불합리한 짓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이 없으면서 동시에 도둑질이나 음행이나 살인을 행하지 않는 사람의 의의를 아름답다고 그렇게 말을 한다면은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제거되고 몸통만 남은 시체를 아름답다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그런 말인 것이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종교는 전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일 뿐 아니라 신앙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러니까 십계명의 1, 2, 3, 4계명이 말하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전체 호흡과 건강을 주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모든 것의 핵심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은 상호간의 공정성과 사랑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의의의 시초와 토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폐지하면 사람들끼리 실천하는 공평과 극기와 절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공허하고 무가치한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사의 심판자로서 공경할 때에 그러한 경배에서 그들은 서로 온화하게 또 해침 없이 살 줄을 알게 되는 것이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경배는 근원과 정신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첫 판에서 하나님께서는 경건과 올바른 종교적 의무들을 가르치시며 거기 따라서 하나님의 숭엄성을 경배하라고 하십니다. 둘째 판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인간 사회에서 거기 합당한 처신을 할 것인가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주께서는 율법 전체를 두 제목으로 요약하셨다고 복음서 기자들은 전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며 우리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율법을 구성하는 두 부분 중에서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또 하나는 사람들에게 적용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제 12항 오늘 배울 마지막 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명들을 두 판에 배정함. 내용은 이렇습니다. 율법 전체는 두 제목 하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변명할 가능성을 일소하시기 위해서 십계명으로 자기에게 대한 공경과 두려움과 사랑에 관한 모든 것과 사람에게 대한 사랑에 관한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하여 우리에게 명령하시며 더욱 자세하고 분명하게 설명하기로 정하셨습니다. 계명의 구분법을 잘 알려고 애쓰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은 각 사람이 자유로 판단해야 할 일임을 기억해서 의견이 다른 사람과 논쟁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첫째, 십계명의 첫째 판과 둘째 판에 어떤 계명이 들어가야 될지 좀 이렇게 서로 간에 의견이 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뭐 논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득이 이 점에 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는 우리가 제출하는 구분법을 우리가 제출하는 구분법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판에는 1, 2, 3, 4계명이 있는 것이고요. 둘째 판에는 5, 6, 7, 8, 9, 10 이렇게 있는 구분법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첫째 판에 다섯 계명을 두고 또 둘째 판에 다섯 계명을 두고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다르게 구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것 가지고는 뭐 그렇게 크게 논쟁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어떤 것이 그래도 바른 것인지를 칼빈이 12항에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출하는 구분법을 최근에 고안된 신기한 것인 듯이 웃거나 놀라는 독자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지금 제시하는 구분법은 이미 고대에 다 제시되었던 그런 구분법이라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율법을 10마디 말씀으로 10가지 계명의 말씀으로 나눈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 점은 하나님 자신의 권위에 의해서 자주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확실치 아는 점은 십계명의 수요가 아니라 그 구분법입니다. 처음 판에 계명 셋을 넣고 처음 판에는 계명 세 개를 넣는 것이죠. 처음 판에 계명 셋을 넣고 나머지 계명들을 둘째 판에 넣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거 이 로마 가톨릭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처음 판에 계명 셋을 넣은 이유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을 없애버렸기 때문이죠. 그들은 잔뜩 우상을 만들어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계명이 자기네들하고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도 그걸 가감하게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첫 판에는 새 계명이 된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계명들을 둘째 판에 넣는 사람들은 형상에 관한 계명을 제2계명이죠. 십계명에서 빼거나 적어도 첫째 계명 속에 숨깁니다. 주께서 그것을 독립된 계명으로 주신 것은 틀림이 없는데 그들은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열째 계명을 어리석게 둘로 쪼갭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인데 2계명을 없애버렸으니까 9계명이 되잖아요. 10계명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궁리하다가 마지막 제10계명을 두 개로 나눈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이지요. 그들은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열째 계명을 어리석게 둘로 쪼갭니다. 예. 그뿐 아니라 그들의 구분법은 비교적 순결했던 시대에는 몰랐던 일입니다. 이런 구분법은 기상천외한 그런 구분법이라는 거죠. 이 점은 앞으로 곧 알려질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와 같이 처음 판에 네 조항을 넣지만 첫째 계명 대신에 계명이 없는 약속을 넣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주 분명한 증거에 의해서 설복되기까지는 모세가 언급한 열 마디 말씀을 십계명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열마디는 가장 아름다운 순서로 배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의견을 인정하더라도 나는 더 가능성이 있는 듯한 것을 따르겠습니다. 즉 그들이 첫째 계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율법 전체에 대한 서론의 위치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십계명 시작하면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것을 이제 첫째 계명으로 삼은 것 같아요. 그래서 칼빈은 그게 첫째 계명이 아니라 십계명의 서론이다 이렇게 이제 정정해 주는 것이죠 바르게. 그 다음에 십계명 중에 넷을 첫째 판에 두고 여섯을 둘째 판에 두어야 됩니다. 이게 올바른 것이죠. 우리는 이 순서로 계명들을 논하겠습니다. 오리계는 마치 이 구분법이 당시에 일반적으로 인정된 듯이 아무 이의 없이 제시하였습니다. 어거스틴도 보니파키우스에게 보낸 서간에서 이 구분법을 지지하며 오리겐도 어거스틴도 방금 말한 이 구분법을 지지했다는 것입니다. 계명들을 열거할 때에도 한번 하나님을 경건한 복종으로 섬기라. 우상이 경배하지 말라. 주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는 순서를 지킵니다. 그는 이미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 그것은 영적인 참 안식일을 예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데서 그가 처음 구분법을 좋다고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유가 대단히 빈약합니다. 첫째 판에 계명 셋을 넣을 때에 셋이라는 수는 삼위일체의 신비를 더욱 분명히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그곳에서 다른 점들에서는 우리의 구분법을 더 좋아한다고 인정합니다. 이분들 이외에 마태복음에 대한 저 미완성 주석을 쓴 사람도 우리 편에 섰습니다. 요세푸스가 두 판에 각각 다섯 계명을 배당하는 것은 필연코 당시의 일반적인 견해를 따른 것입니다. 그 시대에 사람들이 그렇게 보편적으로 이렇게 나누었기 때문에 요세퍼스가 그런 의견을 따랐다는 그런 말이죠. 이 구분법은 경건과 사랑을 혼동하는 점에서 불합리할 뿐 아니라 주 예수의 권위에 의해서 반박됩니다. 그러나 뭐 다섯 계명 다섯 계명으로 나누는 것은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준 그것에 의해서도 반박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에 의하면 주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둘째 판의 규정 가운데 넣으십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십계명의 어떤 그 서론적인 또 전체적인 개요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 자신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제 1경부터 차례대로 설명을 해 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십계명을 어떻게 보아야 될지 서론적인 측면에서 개요적인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잘 배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이 땅에서 어떻게 올바로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로 살아가야 될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은 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